입니다. 진달래의 고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프로 담당 한강은입니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다이어트 음료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뇌졸중이나 치매에 걸릴 위험이 약 3배 높다고 합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 등 연구팀은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 매사추세츠주 프레밍행 주민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45세 이상 남녀 2,888명은 뇌졸중 분석을, 60세 이상 남녀 1,484명은 치매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과정에 식생활 등 세부 사항을 조사했고 10년 이내에 뇌졸중이 발병한 97명과 치매가 발병한 41명을 구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결과 성별과 흡연 습관, 유전 등이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면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다이어트 음료를 1일 1회 이상 마시는 사람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뇌졸중이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3배 높았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마신 사람들의 경우 눈에 띄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구팀은 인공 감미료 섭취가 뇌졸중과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 분석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황이민 방송국 진달래의 고향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인물통신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쌍둥이 비행원 최광윤, 최광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길림신문 안상근 기자의 글입니다. 1984년 4월 9일에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4월 10일 건교일을 앞둔 화룡현 서성중학교 상공에 문득 비행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비행기는 서성중학교 상공에 이르러 큰 원을 그리면서 서너 회 회전하다가 10여 분 동안 못 들어진 각종 공중묘기를 펼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비행기는 하늘 높이 솟아오르더니 아쉬운 작별이라도 하듯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당시 서성중학교 운동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비행묘기를 흥미진진하게 지켜봤고 무시로 터져나오는 찬탄과 박수갈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성중학교 상공을 배회했던 그 비행기가 바로 서성중학교에서 비행사로 입대한 쌍둥이 비행사 중에 한 명인 최광인이 운전한 것이었습니다. 서성중학교 건교일의 즈음에 그리운 모교를 잊지 않은 비행원이 비행기를 몰고 찾아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 후 서성중학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자랑스러운 화제로 널리 소문났습니다. 1976년 5월 공군부대 비행사 모집 시험이 있었는데 당시 화룡현 서성공사 서성중학교 고급중학교 1학년에 다니던 최광윤, 최광인 쌍둥이 형제가 네 차례 엄밀한 신체 검사와 엄격한 정치 심사를 마친 뒤 합격했습니다. 연변에서 20명을 모집한 그번 비행사 모집 합격자 명단에는 조선족이 7명 들어있었습니다. 모집된 20명 신병은 그해 11월부터 선으로 백성과 장춘에 있는 항공학교에서 항공리론학습을 시작으로 힘들다는 비행사 훈련의 길에 올랐습니다. 조선족 집거 지역에서 자란 쌍둥이 형제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하나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움도 마다하고 신문을 찾아 읽으면서 한어를 배웠고 배짱이 두둑한 성격 탓에 또 빠른 시일 내 한어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리론 시험은 60점만 맞으면 되기에 악을 쓰고 공부해서 그 관을 넘겼다고 합니다. 군사 훈련의 재능 실기는 워낙 신체 조건이 좋았기에 늘 우수했습니다. 비행사 훈련은 어려운 훈련 과정에서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도태시켜버리는 잔혹한 훈련이었습니다. 함께 모집됐던 7명의 조선족들 중 4명이 이미 도태된 상황이었습니다. 비행사로 되는 어려운 훈련 과정에서 대담하고 배짱이 있고 반응이 민첩했던 최광인, 최광윤 쌍둥이 형제를 만나본 당시 공군 부사령원이었던 리영태 장군은 이들의 어깨를 힘있게 다독여주면서 너희들은 꼭 성공할 것이라는 격려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쌍둥이 비행사 형제가 그 후에 힘든 공군 훈련 과정을 이겨내고 어엿한 비행사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장춘 항공학교를 졸업한 후 쌍둥이 형제는 호북성에 가서 비행실기를 배웠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146명의 예비 비행사들이 실기하러 왔는데 총 50여 개 과목 시험을 보아야 했고 매 과목 시험을 볼 때마다 10여 명씩 도태시키는 잔혹한 실기였습니다. 실기 훈련에서 반년이 지나자 겨우 3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담이 작고 신체 조건이 차하고 반응 능력이 찬 학원들은 언영 도태됐습니다. 1978년 왜남 자위 반격전 참전 준비로 1년 반 동안의 학습 과정을 10개월로 압축해 완수해야 하는 10명 명예계 속성반도 최광희는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전 공군에서 10명을 뽑는 정예 비행원이었습니다. 1980년 최광희는 감숙성에 있는 공군부대 고급 항공학교를 졸업할 때 3등공을 기입했으며 동시에 보관 서류에 우수 비행학원자를 기록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는 퇴직할 때까지 전부적 비행사라는 미명을 갖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알고 보면 최광인 가족은 영광스러운 군인 가족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최호준은 1944년 참군에 1954년까지 군인으로 있었으며 국내 해방전쟁은 물론 항미 원조 전쟁에까지 참가해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잔폐 군인으로 퇴역했습니다. 최광인, 최광윤 쌍둥이 형제가 군인으로 되어 가진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참던 군인의 직책과 영광스러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그런 강인한 아버지의 군인 정신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했기에 최광인 씨는 학교를 졸업한 후 공군 비행사 학원의 교원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어이 전투기를 몰고 전쟁 마당에 나서겠다고 탄원해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전투기를 배웠으니 전투기를 몰고 전쟁 마당에 나서야 도듯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후 왜남 자위 반격전이 끝나면서 그의 전쟁 마당에 나서려던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고생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군인의 고상한 정신을 한층 깊게 연마했습니다. 항공학원 졸업 후 최광희는 광주공군에서 공군 야간비행단 창단 및 비행사 양성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전 공군의 첫 야간비행단이 1989년 건립되는데 최광희는 비행 능력을 검증해 보려는 사단장을 비행기에 태운 채 낮은 다리 기둥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갈 만큼 대담했고 정교한 비행기술을 선보여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그 후 최광희는 대담하고 침착한 심리 자질과 탄탄한 비행 실력을 자랑하는 합격된 공군 간부로 인정받았으며 그 후 광주 공군 핵심 기술 지도 일꾼으로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최광희는 29살 젊은 나이에 벌써 토안 참모장으로까지 승진했습니다. 주위에서 젊은 참모장을 깔보는 듯한 눈치도 없지 않았지만 하늘을 날아야는 그의 탄탄한 실력에 모두가 엄지를 내밀었습니다. 해평면 비행 고도가 낮에는 최저 100m고 밤에는 최저 200m인데 최광희는 전투기를 몰고 최저 고도 5m에까지 근접해 비행하니 그 엄청난 대담성과 준확하고 능단한 비행 기술에는 누구나 찬탄과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1983년 공군 항공학교의 교관을 맡아서부터 2005년 전업하기까지 20여 년간 최광희는 우리나라 공군 비행사업을 위해 수많은 우수한 비행사들을 양성해냈습니다. 그가 양성해낸 비행사들 중 현재 이미 소장급 이상의 군사 직함을 가진 군인이 16명, 중장급 이상 군인이 2명이나 됩니다. 돌출한 사업 성과로 최광희는 공군 비행 전문가, 우수 비행 교관, 우수 전투원, 전군 군사기술주임 등 수많은 칭호들을 수여받았으며 금상 2차, 2등공 4차, 3등공 다수 등의 많은 영예를 수여받았습니다. 군사 직급도 중대장에서부터 시작해 부대대장, 대대장, 토안참모장, 사단기술검사주임, 군단기술검사주임, 사단참모장으로까지 승진했습니다. 최광희는 다년간 전공군에서 유명한 비행사와 우수한 교관으로 크게 각광받았으며 조선족 군인의 위상을 널리 떨쳤습니다. 쌍둥이 비행사 중 형인 최광윤 씨도 란주군구 공군운수토안 최고 지급인 운수토안 탄장으로 승진하면서 57세까지 운수기를 운전한 전설적인 조선족 비행사이기도 합니다. 최광인 씨는 1987년 결혼해 슬하의 아들 하나를 뒀는데 아들도 비행사로 키우고 싶어서 이름까지 나라엘 상자를 붙였습니다. 애석하게도 근시안 때문에 비행사로 되지 못하고 경찰 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 광서 류두시에서 공안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서 이루지 못한 꿈을 손자한테 이루고 싶다면서 최광인 씨는 2살 때부터 손자에게 비행사로 키우기 위한 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기억들이 하나둘 색발해져 갈 무렵 쌍둥이 비행사 중에 한 사람인 최광인 씨가 고향 서성에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금년 8월 최광인 씨는 화룡시 서성진 진달래촌 서쪽 산은득 과수원에 나타났습니다. 60세가 넘었지만 젊은이처럼 다부지고 튼튼했습니다. 광서 계림에서 살다가 지난해 12월 고향으로 돌아와 사과배 과수원을 재미삼아 다루었다고 합니다. 아내인 박금아 씨도 남편과 함께 전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농촌 생활을 하나하나 적응해 나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수수한 작업복 차림에 해볕에 걸린 얼굴, 겉으로 볼 바엔 부부 모두가 영락없는 농군 모습이었습니다. 전투기를 몰고 하늘을 싱싱 날아야던 전문 비행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농학을 배운 동생이 곁에서 그를 도와 과수원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수원 일이 쉽다고 해도 여태껏 농산 일을 못해본 사람이 과수 농사를 지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최광인 씨가 다루는 과수원은 연변의 사과배 재배에 큰 기여를 했던 유명한 사과배 전문가 최일선이 50년대 일군 과수원으로서 사과배 나무는 거기가 60년 이상 되는 고목들이었습니다. 고목에서 달리는 사과배는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목이다 보니 친환경적이고 과학적인 재배법으로 과일이 계속 열리도록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최광인 씨가 소개합니다. 사과 배밭이 여러 해 동안 관리가 따라서지 못해서 처음에는 범이 새끼를 질 지경으로 풀이 무성했는데 지금은 가는 곳마다 알들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기까지 너무 비용도 적지 않게 팔았다고 합니다. 살초제를 쓰면 품을 적게 들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과배가 농약에 오염될 우려가 따르기에 돈과 품이 들어도 친환경적인 농사를 견지했습니다. 사람이 먹을 과일이고 농산품이기에 눈앞의 리익과 편안함을 위해 자연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광인 씨가 사과배 나무를 재배하는 것은 결코 돈 벌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언제 어디서나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성격 때문입니다. 손에 일감이라도 쥐어야 움직일 수 있고 또 일해서 삶의 재미와 생활의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수원을 도구 맡으면서 최광인 씨는 천민들에게 부업으로 일감을 주려 해도 쉽게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불베기 작업이어도 모두가 힘들다고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그가 용정에 가서 일꾼을 찾았는데 반년 동안 인건비만 8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최광인 씨는 그 돈이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마을 농민들 가까이에서 부업으로 벌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꺼려하니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돈을 벌어 갈 수밖에 없다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최광인 씨는 과수원을 다루면서 손님들과 서로 어울려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따뜻한 농촌 인정을 느끼고 싶다고 합니다. 고향을 떠난 지 44년이 됐고 퇴직하게 되자 낙엽기근의 귀소 본능이 생각됐다고 그가 말합니다. 최광인 씨에 따르면 그들은 도합 6남매인데 누님과 동생이 용정과 영길 등 가까운 연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외 나머지 형제 4명은 모두 서안이나 브라질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척들 사이에 함께 모일 시간과 장소도 마땅치 않고 독이 후세대들이 남남처럼 서먹서먹하고 멀어져 가고 있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형제 자매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구심점을 두고 고향에서 모여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자랐던 서성촌의 옛집터에 큰 집을 하나 짓고 형제들을 물론 사촌 등 집안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선도선 재미있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그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최광인 씨는 산 좋고 물 맑은 많은 지역도 마다한 채 굳이 고향마을의 옛집터에 새 집을 짓고 살고 싶은 것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형제 자매들이 탯줄을 묻은 곳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그곳에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동년이 묻어있고 추억이 묻어있으며 성장과 희망의 꿈이 깃들어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최광인 씨는 옛집터가 풍수 좋은 집터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70년대 그 집터에서 쌍둥이 비행사는 물론 남매 중 5명이나 대학생이 됐고 병으로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란주공군 운수탄 탄장으로 있으면서 57세까지 운수기를 몰았던 최광윤 씨도 이제 곧 귀향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언영 귀향해서 생활하고 싶었으나 일정 때문에 귀향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한국의 로무 송출을 나갔던 매형도 곧 한국에서의 생활을 접고 고향에 돌아와서 살고 싶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떠나가는 고향에 돌아와 탯줄 묻은 옛집터에 새 집을 짓고 일가 친척 친우들이 모여 정을 나누면서 살기를 꿈꾸는 쌍둥이 비행사 형제의 마음. 오랜 시간 동안의 타관객지 생활에서 낙엽귀익은 귀소 본능이라는 진부한 낱말로만은 그 해석이 명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동네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경시 무산현 대당촌의 레드 관광지 부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깡통과 맷돌, 기와대야, 굵은 밧줄, 조촐하게 장식한 시골 풍경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중경 우산현 관도진 다당촌은 아름다운 전원 풍경과 꽃과 열매가 향기를 풍기는 아늑한 정취로 인근에서 소문이 높습니다. 다당촌에 들어서면 시골 공원을 온 듯한 느낌이며 마을길이나 시골집들은 모두 아름다운 경치를 뽐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가난했던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아름다운 시골이 됐다면서 현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무산현 관도장진에서 동북쪽으로 약 4km 떨어진 대당촌 평균 해발은 300여 미터입니다. 산하의 관도하는 마을을 에돌아 지납니다. 그리고 산속의 산림 피봉률은 60%며 게다가 마을에는 40여 모의 큰 못과 7개의 못이 있습니다. 면적이 4평방킬로미터인 대당촌은 391가구에 1,085명의 가구가 모여 살고 있으며 그중 빈곤호가 67가구입니다. 2016년 전까지 대당촌은 여전히 빈곤촌 행렬에 포함됐습니다. 예전에 마을에는 흙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날씨가 개었을 때는 먼지투성이고 비가 올 때면 진흙투성이어서 마을 사람들의 출행에 큰 불편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농업에서도 옥수수나 고구마 등 전통 작물을 심었으므로 마을의 인당 소득은 2천여 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리장진과 가까운 위치에 놓였지만 기반시설이라고 해 줄곧 가난한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지 군중들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줄곧 힘을 놓지 않았습니다. 빈곤 퇴치 난관 공략전을 실시한 이래 대당촌은 누계로 1,700만 원을 투입해 기초시설과 편민봉사센터를 보수하고 45가구를 동원해 전촌의 기초시설과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추리 1,300무, 감귤 500무를 재배하는 등 소득 증대를 위한 주력 산업을 발전시키기에 진력했습니다. 2016년 대당촌은 빈곤 해탈을 실현한 후 또 농촌 경제 진흥을 계기로 새로운 치부 항목을 구상했습니다. 촌주임 범영화에 따르면 대당촌은 아름다운 산수를 자랑하는 산간마을입니다. 봄철에는 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과수원 풍경이 일색이며 사지장철 낚시가 가능한 대당촌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곳곳에 시골 관광 자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농촌 관광에 초점을 맞춘 후 관도진 당위원회와 정부는 현지 농민들을 적극 지지해 나섰습니다. 우선 대당촌을 전진의 농가 체험은 농촌진흥 시범지로 선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관광을 발전시키려면 우선 자금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고 농촌 관광을 발전시키고 수입 증대를 실현하려면 우선 필요한 자금이 급선무였습니다. 현지의 자원을 활용하고 폐물을 보물로 바꾼다면 원가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 보호 사업도 곁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실로 꿩 먹고 알 먹는 셈입니다. 촌 간부들의 절제한 조사와 론정을 통해서 현지 마을 사람들에 의해 폐기된 물건들이 보물로 전면됐습니다. 현지 석재를 이용해서 보수한 마을길 그리고 대나무로 만든 배수관이나 나무통, 대야, 쟁기, 풍차 등 갖가지 농기구들이 마을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당촌에서는 또 정부의 부축과 견인, 촌민위원회의 관리, 군중 동참 모식으로 자금 60만 원을 통합한 후 위험주택 개조, 인프라시설 개선, 조망 구축, 게시판 설치, 문화 분위기 제고, 레저 오락장 개설 등을 통해 마을의 거주 환경과 농촌 관광 환경을 한층 승격시켰습니다. 한편 대당촌 산하의 제1, 제2, 제5 소도에서는 10가구의 빈곤호를 동원해 농가 체험원을 마련하고 농가 체험원 경제를 적극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빈곤호들의 소득 증대를 확보했고 빈곤 해탈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연초에 아름다운 마을 건설이 시작돼서 불과 몇 달 만에 대당촌은 농촌 특색이 짙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멋진 마을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볼 때 대당촌의 변화는 하루가 새롭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대당촌 5소도의 농부산장 농가체험원 주인 범희정과 부인 왕정치는 손님을 접대하느라 분주히 돌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날 그의 일가는 20여 명의 관광객을 접대했는데 창출한 수입이 800여 원을 웃돌았습니다. 일찍 광동 호북 등지에서 일하다가 병으로 노력을 상실한 후 범희정은 부득불 귀향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빈곤으로 전락했습니다. 상황을 려해한 후 농촌 지원 간부와 마을 간부들의 공동 노력에 범희정은 열무의 자두나무를 심었고 또 감귤, 복숭아, 포도 등 과수나무를 심었습니다. 2016년 범희정 가정은 빈곤 해탈을 실현했습니다. 올해 그는 또 촌민위원회의 지지하에 3만 원 보조금으로 농가 체험원을 확장했습니다. 농가 체험원의 인당 식수비는 100원입니다. 개판일에 농부 산장의 최고 일당 수입은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창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농가 체험원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면서 범희정은 흥분해합니다. 마찬가지로 얼마 전 수술을 마친 빈곤호 역상림도 가옥을 새롭게 인테리어했습니다. 현지에서 농가 체험원을 경영하는 농가마다 정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을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따라서 관광객 유치가 활성화됐습니다. 비록 건강이 여의치 않아 힘든 일을 할 수 없지만 역상림은 농가 체험원 경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 정책으로 빈곤 해탈을 실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산업 발전으로 재부를 축적하는 것을 보고 역상림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해마다 100여 명만 접대해도 5천여 원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역상림은 현재 확장 영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관광 체험원은 실로 집에 앉아 돈을 버는 멋진 항목이었습니다. 마을길이나 마을 환경이 개선되면서 대당촌은 외지 관광객을 대량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대당촌 제2소조의 한 농가 체험원은 낚시꾼팀을 접대했는데 이미 3일이나 투숙했다고 합니다. 낚시꾼들은 이곳은 수려한 산수와 아늑한 분위기가 있고 또 꽃과 과일, 농가 야채가 풍부하며 낚시도 할 수 있다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로 대당촌은 곳곳마다 풍경입니다. 농촌 레저 관광을 발전시킬 공간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마을 농민 부관계는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 외지에서 일하는 농민들이 많이 귀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귀향 농민들은 현지에서 레저 산업에 적극 뛰어들었고 농가 체험원을 경영하면서 재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당촌은 추리와 감귤 등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복숭아 나무, 포도, 딸기 등 과일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관도진 당위원회 리강군 석에 따르면 다음 단계 대당촌은 빈곤 퇴치 성과를 공고히 하는 토대에서 농촌 지능을 계기로 농촌 관광을 적극 발전시켜 빠른 시일 내 초요 생활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리강군 서기는 대당촌을 시범으로 경험을 다른 촌에 널리 보급시켜 농촌을 진정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진달래 고향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진행해 한강은 했습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병 조사기 국가 훈장과 국가 영예 칭호를 수여할 때 관한 조성령이 서명했습니다.
리그강 총리와 러시아 총리가 두 나라 총리 제24차 정기회담을 사유했습니다.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가 북경에서 폐막했습니다.
한국이 무역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